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 17장은 4장 44절부터 계속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에 해당합니다. 내용상 오늘 살펴볼 본문을 먼저 개관하면 1절부터 7절은 문맥상 16장 18절부터 이어지는 재판과 관련되는 부분이면서 16장 21절부터 이어지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옳은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각 거주지의 지방 법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까다로운 소송이 발생할 경우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중앙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후 14절에서 20절까지는 향후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될 경우 이스라엘의 왕이 주변 나라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드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흠이란 신체적 결함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체적 예로는 눈먼 것, 상한 것, 장애가 있는 것 등의 불완전한 것을 나타냅니다. 악질은 문자 그대로는 사악한 것이라는 의미이지만 질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로 드러나도록 종기나 습진이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질병 있는 것 등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런 짐승들을,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 책망받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흠이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는 까닭은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증한 것이 된다는 이 표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역겨워하시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몹시도 싫어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가증한 것,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하는데 같은 낱말이 본문 4절의 우상숭배와 배교의 문맥 가운데서도 사용되고 있고 18장 9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를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흠이 있는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과 같은 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몹시도 싫어하시는 일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왜 싫어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작은 걸 드린다라고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굳이 흠이 있는 것을 가져오는 그 마음의 비뚤어진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흠이 있는 제물을 바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왜 굳이 좋은 것을 드리지 않고 흠이 있는 것을 바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흠이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가져와 제물로 바칠 까닭이 없습니다. 흠이 있는 짐승을 바치는 그 사람은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함에 빠진 죄인이었음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니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감사가 사라졌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려서 그저 종교적인 의무만 남게 되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채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돈된 마음과 자세로 나오지 못하는 것, 감사를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의무만으로 흠이 있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참된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앞서 16장 21절과 22절에 언급되는 대로 아세라 목상과 주상을 세우면서 다시 말해서 외적인 요인으로도 얼마든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비신앙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지만 내적인 이유로 하나님 앞에 부주의하게 가져온 흠 있는 재물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솔하게 생각했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처럼 부주의한 자세로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한 것이 있어도 그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도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대접하든 선물을 하든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그 감사의 마음이 혹여나 왜곡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잘못 전달될까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 것이나 선물로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선물 하나를 골라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고민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신들 흠이 있는 것을 정말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살아갈 터전도 주셨으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흠이 있는 짐승을 가져간다는 것이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습니다. 흠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는 것은 겉으로만 감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척할 뿐이고 속으로는 전혀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서 이는 1계명을 어기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신앙인으로서의 신실하게 의무를 다했다고 포장할 수 있다는 것에서 외식하는 죄까지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흠 있는 재물을 드리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사랑하고 이를 감사로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흠이 없는 소나 양을 가져와야 하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순전한 고백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비참함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기억과 그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당시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반드시 응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날마다 구원해 주신 데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그에 합당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의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사랑의 발로라는 이 전제에 동의하지 못한 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만 하면 우리는 기쁨과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용쓰듯이 우리 힘만으로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금세 지치고 권태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흠이 없는 재물을 가져오라는 말씀도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말씀임을 전제해야 합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목적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사의 목적이 참으로 다양하지만 제사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속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지은 결과로서의 죽음을 자기 대신 흠 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과정이 속죄 제사의 본질입니다. 흠이 없는 짐승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먹기 위해서 짐승을 도축하는 행위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과정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짐승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흠 없는 짐승에게 안수하여 죄인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짐승의 흠 없음, 곧 정결의 상태가 죄인에게 전가되는 과정, 죄를 뒤집어쓴 짐승이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이 다시금 정결한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속죄 제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것을 가져가는 행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삶에 대한 갈망조차 없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행위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자기 본위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무시하는 패역함 그 자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단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진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짐승 제물을 바쳐야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한 상태가 되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짐승을 바쳐서 얻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순종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어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셨듯이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한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아들을 희생제물 삼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흠 없는 짐승을 준비했던 그 마음과 자세가 무엇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흠 없는 짐승을 준비하기 위해 나는 일상을 어떻게 채워가야 하겠습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부터 변화시키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부터 13절까지는 각 지역의 법정과 중앙법정에서 죄를 다루고 형벌을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히 우상을 섬긴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소개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2절 처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게 될 가나안 그 어떤 성읍도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자 왕의 자격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살아갈 터전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갈 환경도 철저하게 마련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모시는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과 맺은 언약이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갑니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땅이 아니라 일상으로 살아가도록,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로 불평하고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더 많은 풍요를 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수동적이거나 강요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그 스스로 능동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읽었던 2절과 3절에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라는 이 부분을 새번역에서는 그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럴 성신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행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야 다른 신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 풍요를 줄 것처럼 보이니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숭배합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언약을 어기고 1월 성신을 비롯한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눈에 보이는 1월 성신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우상입니다. 심지어 부모나 자식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7절과 11장 37절과 38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의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입니다. 4절입니다. 그것이 네게 알려지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그 법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재판관들이 듣게 되면 자세히 조사해보라고 합니다.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 죄가 아무리 무겁다 한들 성급하게 처벌하겠다, 처벌하지 않겠다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철저하고 명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죄를 물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성문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이 사건을 공식화, 공론화한다는 말입니다. 성문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으로 공동체가 모이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집회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성문에서 자주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밀실 재판을 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열게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사법 당국을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심리에 국한되며 판결은 예외 없이 공개됩니다. 공개 재판 과정에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최소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같은 증언을 바탕으로 그들의 범죄가 확실하게 입증될 때라야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도 증언을 했던 사람이, 고발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기반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며 증거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고발한 증인에게 지게 하여 거짓으로 고발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진 다음에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뭇 백성, 그 성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자기들 속에 어느샌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악을 없애는데 동참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이웃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이 그들에겐 크나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아주 은밀하게 지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바른 길로 이끌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느 한쪽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급속도로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어려운 점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헤아리고 섬기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혼자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군중 가운데만 숨어서 내 이름 숨기고 숨어있겠다는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들끼리 구역을 이루어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손과 발로 봉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죄를 지었던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곧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남들이 모른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사느냐를 두고 늘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고발과 관련된 내용은 비교적 처리가 쉬웠습니다. 목격하고 이를 고발한 사람이 명확하게 존재했고 자세히 정황을 살펴 그 증거만 나오면 투석형에 처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쌍방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지방법정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웠고 또 까다로운 경우에 3급심인 중앙법정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상급심이라고 하면 하급심에서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개념이지만 지금 언급하는 중앙법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담당하던 곳이었습니다. 중앙법정은 중앙성소,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막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레위지파 제사장과 당시 순번을 돌아가며 맡았던 재판장, 곧 그때 직무를 맡고 있던 재판관들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재판관들이 내리는 판결은 그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불복할 수도 없고 항소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립니다. 한번 선고되면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의 선고는 누구든 받아들여야 하고 그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지방법정과 하등 다를 것이 없지만 이곳이 지방법정과 다른 것은 딱 하나, 율법으로 번역된 토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고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한 판결의 선고로 논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에 근거하여 판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적용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이 판결에는 불복해서도 안 되며 좌로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앙법정에서 재판관으로 일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정하면서도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기준일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증거요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판결이 미시적으로는 모든 이들이 받아들일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만 또 조금이라도 치우침이 있어서는 신뢰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재판관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역대하 19장 6절과 7절 그리고 9절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재판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경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의 완벽한 모범이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바가 무엇인지 살펴 판결해 나간다면 옳고 그름을 가리기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사람의 욕망이 개입되고 원근 관계들이 판결의 중요한 변인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는 이스라엘의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지름길입니다. 동시에 재판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삶마저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 1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불편해 보이고 거추장스러워 보이고 무엇보다 나를 포기하는 길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단 한순간도 쉰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해내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늘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만약 토라에 근거한 이 의로운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이므로 죽여서 악을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무거움을 나타내 보이라고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만들지 않으려면 중앙법정에서의 판결이 공정해야 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만큼의 거룩함과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미 타락해버린 재판관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판결을 굽게 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12절의 말씀을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면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재판관들이 말씀의 진리 위에서 살아가면 되듯이 오늘 우리도 말씀의 진리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걸어간다면 진정한 샬롬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왕에 대한 규정이 소개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다 보면 주변 민족들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왕을 달라는 요구에 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요구를 허용하십니다. 사울이 그래서 왕으로 선택되었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굳이 집을 나가겠다니까 재산을 분할하여 나가도록 허용해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자기 백성이 원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왕이 없어서라고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왕이 없으니 주변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권도 이루지 못하고 강력한 군대도 거느리지 못하고 일사불란한 의사결정 체계도 만들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많으니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고 그 결론이 귀결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웃 민족들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답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온전히 충족하지 못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원부터 종말까지를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바탕으로 오늘 내가 겪는 이 문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느냐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나중에 요구하게 된다는 것 자체는 이런 구별됨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분별하여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인간 대리자로서의 왕이므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 자체는 이방의 제도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도입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에 맞춰서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 처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스스로가 이 조건에 따르면 이스라엘 왕임을 자처할 수도 없습니다. 또 다음 조건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왕이 될 수 있었으나 타국인은 왕위에 오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갖게 될 신앙적인 부정적인 영향들을 막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사의 숫자와 병거를 끄는 말의 숫자를 많게 하지 말라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왕정체제를 둔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려는 목적인데 반해서 이스라엘 왕은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어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용 말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까닭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후에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다 말기에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했던 과거, 곧 하나님이 구속하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좋다고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방식을 답습한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만 신뢰하는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이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남들 보기에 병마가 많이 없어 군사력이 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안전을 담보해 주시고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른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당시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전차입니다. 이 병거, 당시 최첨단 무기를 없애는 결정이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 솔로몬은 병거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만 4만 칸을 마련하고 그러면 말들의 숫자도 그만큼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큰 병기고를 보유하고 노골적으로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완벽하게 준비되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조차 그 말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비극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말게 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윤리적 차원에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정치적인 동맹을 맺기 위해 빈번하게 결혼이 그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아내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둘 수 있는 위험한 여지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 솔로몬의 경우에서 정확하게 부합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지 말라고도 말씀합니다. 혹시 모를 우환에 대비하기 위해 은금을 쌓는 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물질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용품들,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말들, 다른 나라들과의 정략 결혼으로 아내가 많아지는 것, 정치적 동맹, 재산 등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왕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서 말씀 지키는 존재라는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 왕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용품들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노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율법서의 등사본을 제사장 앞에서 두고 책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필사하되 제사장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의 뜻을 늘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본문에 나와 있듯이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늘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욕망에 쉽게 노출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왕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냐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에서 벗어나려는 게 우리의 죄인된 본성입니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제사장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필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바꾸어서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신만의 루틴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고 싶다로 끝이 나지 않으려면 시간을 구별하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필사하는 시간, 남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택하여 새벽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자기에게 제일 맞는 시간을 구별하여 그 시간 목적에 맞게 경건의 시간으로 삼는다면 그 시간이 나를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이 일은 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18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젊을 때에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 곁에 갈 때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방법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만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신명기 17장 말씀을 한 문장으로 수렴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응당 흠 있는 증승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1월 성신에게 절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응당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세상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식과 삶의 방식을 답습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미건조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메말라 흠투성이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며 살아갈 힘 주시는 하나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늘 깨워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그에 따른 감사를 잊지 않고 표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면서도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할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마음에 품어야 할 가치를 판단하게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말씀 따르게 하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문제 해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대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그 길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진정 형통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 나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